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다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출소 감사자를 맞아 해외에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 가운데 가장 승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지 못했으며 자신은 7,400만 표 이상을 얻었지만 자신의 표가 사라졌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명절 추수 감사절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600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600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수 감사절인 전날인 25일에는 미 전역에서 107만여 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한 지난 3월 16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라며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583명이 발생해 9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569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9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은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확진자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도도 57일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7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도쿄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일 최다 기록은 지난 21일 539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내청은 이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천황 부부의 일반인 대상 새해 인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황의 새해 인사 행사가 취소된 것은 히로히토 천황 사망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이로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은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26일 방송에 출연해 이것은 나의 권리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의회도 브라질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624만 4천여 명의 코로나에 감염돼 미국과 인도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습니다. 보소나르 대통령도 지난 7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제약업체 화이자는 25일 성명에서 브라질 보건당국에 자사의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이 최근 아프리카 소말리아 전투 임무 중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산 요원은 해군 특수부대 SEAL 출신으로 미 정보기관 중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CIA 특수활동센터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이 요원이 전투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소말리아군 훈련과 테러 조직 알샤바브 퇴치 작전을 위해 병력 7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샤비브 지도부에 대해 지난 1월 미국인 3명이 숨진 케냐의 미군 기지 테러의 배후로 주목하고 이달 초 이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공간에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자극적 대응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미국의 자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데 적극적 역할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에 신속한 승인과 면제 기간 연장을 유엔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남부 지역과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또 함흥과 신포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먼지가 밀려나서 공기는 맑아졌지만 겨울 추위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 더 떨어져서 삼지연이 영하 19도, 장전이 영하 1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은 1, 2도, 많게는 3, 4도 정도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삼지연이 영하 6도에 머물겠고 오늘 함흥과 신포가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를 유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해외 공간에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자극적 대응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선거 결과 확정된 이후에 한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북한 내부에 보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은 북한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식의 최고 지도자 간 결정에 의존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화파가 포진한 대미 외교 라인을 교체하지 않는 점을 들어 남북 대화보다는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동향은 있으나 이것이 도발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내년 1월 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대회를 방역 문제 등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신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 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탓에 감정적인 과잉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이제 거물 환전상에 돌린 거죠. 그래서 환율 폭락 책임을 거물 환전상 처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뭐 고기 잡는 거 금지시키고 뭐 염전도 금지시킨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해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 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중 교육과 관련해선 올 들어 10월까지 교역 규모가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외화 부족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도 있었고 관광 수입도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지탱해졌는데 파견 노동자 철수하고 올해는 더구나 관광도 또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북제재 5년 시점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바닥을 거의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은 또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북한 내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 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연초 1kg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7,800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의 여파로 산업 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 코로나, 수혜라는 삼중고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북한 당국의 편집증이 심하다면서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 톤이 대련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다더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국 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으나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제기된 평양의대 간부 총살 처형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 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 모금, 매관 매직 등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서 미국의 자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거대 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 RCEP을 견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순방이 미국 대선 직후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된 이후 그리고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을 매우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수김 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지만 이들 두 나라는 중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과의 3자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은 일본, 한국과의 협력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각각의 양자 관계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는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협력국으로 두 나라 사이에 투자와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과 좋은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최근 아태 지역 최대 경제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출범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방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RCEP 경제협정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Th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CEP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특정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정부의 공개적 발언뿐 아니라 해당국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자기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 차원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잇따라 가지면서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시작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계속 지지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한국 정부가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라인이 구축되기까지 한반도 긴장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완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협력을 빌어서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이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중국도 이 같은 역할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북핵 문제는 미중 두 나라 모두 협력 분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하고 향후에 일정 부분은 또 협력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또 갈등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이제 북한이 빌미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변수를 좀 제거해 놓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훨씬 좋은 거죠.
조성렬 박사도 미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은 자칫 미중 패권 다툼의 전선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나빠지면은 상당히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펴야 할 동기가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열 박사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에 구체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주문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러나 중국이 북핵 협상은 물론 남북 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의 영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도 자력갱생 이야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북중 교역도 차단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전환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다만 어제 왕이가 이야기한 거는 한중 간 협력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고 또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은 비핵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더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도 늘릴 것을 유엔에 제안했습니다. 안보리는 27일 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적용 기간을 늘릴 것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26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안보리에 이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 제안은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한 긴급 인도주의 지원 요청과 관련해 지원 단체들이 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 측 제안의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7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에 제재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재위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신청을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다며 면제 승인까지 평균 이틀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se exceptions are being treated on a priority level. It doesn't take on average.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이번 제안은 이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언급한 또 다른 사안인 기간 연장은 면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제재위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단체들은 면제 적용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지원 물품의 대북 반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제재위에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별도의 요청을 한 뒤 이를 승인받아 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은 올해 초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요청 후 다시 해당 지원에 대한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면제기간 연장은 특히 최근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해 지원 물품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지원 물품 목록을 보면 물품의 출발지는 명시하면서도 도착지는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앞서 제재 면제 승인 후 공개한 목록에서 신의주, 남포 등 구체적인 도착지를 명시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에 차질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은 더욱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자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중국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 셈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이 앞으로 방위 셈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외교안보 분야 요직 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적대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안보세법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부 접근법에서는 한정된 예산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내년 예산과 패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예산 배정 사이에 저울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에 내년도 국방 예산 실질 증가율은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도전들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fense budgets are likely to remain flat and therefore there's going to be challenges.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로즈 전 차관보는 특히 핵 억지력 현대화 계획과 재래식 전력 재편, 우주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산 배정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는 견실한 심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내년 회계 연도 예산으로 약 7조 16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튜 도노반 미 국방부 인사준비태세 담당 차관은 지난 4월 향후 5년간 실질 증가율이 0%로 유지되더라도 만족할 것이라며 군 현대화 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최근 내년도 국방 예산 확정을 위한 국방수권법안 분안 조정에 나선 가운데 세부 내역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지난 9월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하원이 의결한 예산은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장거리 원격 핵순항미사일에 적용될 W-80-4 핵탄두 조달 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특히 저위력 핵폭탄이 미국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광범위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서 억지력 유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력전이 아닌 국지전에서의 저위력 핵폭탄 투사 선택지는 대통령에게 실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민주당의 전통적 핵 억지력 셈법에 대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B-61-12, W-80-4, 차세대 핵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구체적 예산 내역에 따라서는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B-61 현대화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됐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깊은 지하 속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저위력 핵폭탄에 제한된 억지 효과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f the B-61 was to develop a to have on hand in case it was necessary a low yield weapon that could be used against particular targets, including targets in North Korea.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민주당 주주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신형 저위력 핵폭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며 W-80-4나 차세대 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 개발 예산에 대폭 삭감 또는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전면전 발생 시 핵 운반 체계 삼축 중 선제 타격으로부터 가장 생존성이 큰 잠수함의 저위력 핵폭탄 투사는 위치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의 핵무기 보복,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상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내 사회정책에 전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최적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If the Senate remains Republican, then President, Vice President, or President-elect Biden will be moderated in his decision-making by a Republican Senat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결정은 중도적 선택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다시 헌신해야 할 때라며 국민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한소연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6일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미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 CNN 방송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식탁에 빈 의자가 생길 것이라며 그것은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외국에 있는 부모, 옆 동네에 사는 동생의 것일 수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시대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내년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다가올 희망을 간직하기 바란다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에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We fought nearly a year-long battle with a virus that has devastated this nation. It's brought us pain and loss and frustration.
우리는 서로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 노력을 배가하고 싸울 의지를 재확인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길고 어려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미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도 알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첫 추수감사절을 자신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수주간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가 1,283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 역시 26만 2,800여 명으로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다음 달 10일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알렉세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다음 달 10일 이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10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럽도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파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말 이전에 유럽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국 옥스퍼드대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26일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했다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승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영국과 유럽에서는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 북한도 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와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올해 말까지 지속될 80일 전투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폐쇄된 북한 개성공단에서 인파가 포착되고 또 자재를 보이는 물체가 놓인 모습이 보이는 등 최근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일부 건물에서 제한적인 활동이 감지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단 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처음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개성공단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 얼스를 통해 지난달 25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단 곳곳에서 인원과 각종 자재, 차량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단 내 여러 건물 앞 공터들에 놓인 물체들입니다. 일부 공터에는 여러 개 물체가 가지런히 줄을 지은 형태로 바닥에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선 큰 덩어리로 된 물체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부 부지에선 물체 주변으로 5명에서 7명의 인원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25일 위성사진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발견된 건물 공터만 최소 1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물체는 10월 8일과 전달인 9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들로 이 기간 변화가 있었다는 건 이 일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A가 확보한 개성공단 기업체 현황 지도와 이들 부지를 비교해본 결과 움직임이 확인된 곳은 전기전자회사들이 모인 구역에 위치한 Y사와 J사, 그리고 섬유제품 생산구역 내 P사와 H사, O사 등이었습니다. 공단 출입구 부근에는 사람과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5일자 위성사진에선 북한 개성 방면인 서쪽 출입구의 바깥과 안쪽에 모두 인파가 있었고 또 출입구 인근 개성공단 안쪽 도로에는 이전 위성사진에서 볼 수 없던 파란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8일자 위성사진에선 약 20명의 인원이 개성공단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반대로 한국 쪽으로 나 있는 동쪽 출입구에선 지난달 25일 모래더미가 쌓여있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쪽 출입구는 지난달 8일자 위성사진에선 공단 안쪽으로 점 형태의 물체 수백 개가 5개 직사각형 형태로 정돈돼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물체들이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군부대 연병장 추정터에서도 발견됐는데 버스 한 대와 군용으로 보이는 차량 세 대도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다양한 움직임은 11월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닐랩스의 자료에는 11월 들어서도 물체 등이 사라지거나 형태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When you start looking at them, they really are drying, and most of them are brown in color.
개성공단 곳곳에서 발견된 해당 물체들은 검정색 혹은 갈색으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건조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이 물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곡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국 측 자산인 차량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일부 건물 주변으로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도 몇몇 건물 공터에 자재 혹은 기계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와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과거 이런 움직임들은 일부 건물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10여 개 건물에서 일제히 변화가 관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북한이 공단 폐쇄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약 5년 가까이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개성 공업지구 위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면서 폐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6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시켰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개성공단에 제공하던 전력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에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탈북민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팰리사이드에 본부를 둔 탈북민 지원단체 SALT는 Prayer, Service, Action, Love and Truth, 즉 기도, 봉사, 실천, 사랑과 진실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붙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소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성경 구절처럼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것을 단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솔트의 미셸 김 대표는 VOA에 1999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북한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며 단체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at really opened my eyes to what was happening. But this was my first time. I was still young. This was my first time actually in the country of Korea. And my first introduction to what was happening. So it seemed like an issue that was so far.
한인 2세인 김 대표는 한국 방문 이후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지만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인권법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자유를 찾아 나서는 탈북민들이 중국 등지에 많았고 이들의 안전한 여정을 돕는 것이 기독교 신자인 자신의 사명으로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felt that God was calling me into this work and it would be a huge sacrifice and a huge complete change for me, laying down my expectations and ambitions and whatever I studied.
자신이 공부하고 이뤄온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삶에 큰 희생과 변화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느껴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솔트는 설립 후 지금까지 북한 고아들을 지원하고 탈북 여성과 고아를 제3국으로 구출한 후 무사히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직접 중국 등지에서 구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탈북자 구출 지원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탈북민들의 고통을 미국 교회에 알리는 등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과 연대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착 지원금과 전문 지원 기관이 없이 자립해야 하는 미국 내 탈북민들이 겪을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이 단체의 노력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탈북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한 탈북민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탈북민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미국 내 탈북민들은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아는 채 언어 장벽과 한인사회 내에서의 차별, 생계 유지 등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이 만약 제때 제대로 도움을 받았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솔트는 한 번 연결된 탈북민은 당사자가 거절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을 취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 김 대표입니다.
You know, it's been 10 years now. Kids have grown up. Now we're getting more requests for, you know, how to prepare for college.
김 대표는 10년 전 알게 된 탈북민 가족의 아이들이 성장해 그들로부터 대학 준비 방법, 장학금 신청 방법 등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등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기도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인 Box of Hope, 희망의 상자와 학교 가방 프로젝트가 이같이 단체와 탈북민들 간 신뢰를 만들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상자는 솔트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연말 선물 보내기 행사이며 학교 가방 프로젝트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보내는 행사로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의 상자는 성탄절을 맞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데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금 모금 활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11월 3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오른 게시물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업을 구하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협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7일까지 이 단체로 카드, 마스크, 선물, 선물카드 등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It's changed a little bit. We can't have a big packing party like we did every year with COVID. But you know, I didn't want to neglect this program. You know, just because. In fact, I think people need it now more than ever.
매년 큰 파티를 열고 자원봉사자들이 선물 포장 작업을 했지만 올해는 다르다며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어느 때보다 탈북민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대표가 준비하는 희망의 상자는 미국 내 120여 탈북민 가족과 개인에게 보내집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모이는 기금을 잘 배분해 불필요한 물건이 가지 않도록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두꺼운 겨울옷을 보낸다거나 고령의 어른에게 장난감을 보내지 않는다고 김 대표는 설명합니다. 김 대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탈북민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배우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수년간 봉사한 미국인 여성 수잔 피셔 씨도 솔트 활동을 통해 북한과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피셔 씨는 VOA에 특히 통제가 심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미국 사회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ulture would be difficult. The culture shock of coming from a restricted place like North Korea where they don't know what it's like in other countries.
미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뿐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인 만큼 시간을 갖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여 년 전 초등학교 성경 공부 교사로 미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피셔 씨는 탈북민들이 직접 교회에서 신앙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get involved in a church because there you're going to find people who are more willing to help you because they have the love of God and God can help you. Even through those difficult situations.
피셔 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도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역과 해산 삼지연 지역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과 신포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북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남도 지역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3도. 양동의 아침 최저가 어제보다 9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9도에서 시작되고 신의주는 영하 6도, 구성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2도에서 3도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평양, 신의주, 남포가 2도, 양덕이 1도, 구성이 4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 강계는 영하 10도, 희천은 영하 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중강 0도, 강계 영하 1도, 희천은 영상 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황해남북도 전역에 불겠지만 특히 용현 지역에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사리원과 개성은 영하 5도, 신계는 영하 6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 정도 떨어집니다. 해주와 개성이 영상 3도, 사리원과 신계는 영상 2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장전과 원산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장전은 영하 1도, 평강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1도, 원산, 장전 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함경 북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선봉 지역은 더 강한 바람 일겠습니다. 함흥과 청진, 김책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은 영하 13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 김책의 낮 최고는 6도, 청진은 5도, 함흥은 7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해산 지역에 구름 많이 끼겠고 풍산은 종일 맑겠습니다. 삼지연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기산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 더 떨어집니다. 김영권도 영하 16도, 삼지연은 영하 19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6도까지만 오르겠고 김영권의 낮 최고 영하 5도, 기산은 영하 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3미터로 역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해주와 용현, 북부 일부 지역이 구름 많고 또 청진은 오후 한때 눈도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화요일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목요일부터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동안 겨울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다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리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이라며 승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 가운데 가장 승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지 못했으며 자신은 7,400만 표 이상을 얻었지만 자신의 표가 사라졌다며 선거 부정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600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교통안전청 TSA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600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수감사 전날인 25일에는 미 전역에서 107만여 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한 지난 3월 16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26일 미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1만 600여 명, 사망자는 1,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583명이 발생해 9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569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늘 29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의 도쿄도에 오늘 27일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7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도쿄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일 최다 기록은 지난 21일 539명이었습니다. 도쿄도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39,6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달에만 8,50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내청은 이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천황부부의 일반인 대상 새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유회사 임원 6명이 베네수엘라 법원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원은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미 정유회사 시트고의 임원 6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7년,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6명 중 5명은 미국 시민이며 나머지 1명은 영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PDVSA의 가대 주주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PDVSA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유죄를 받은 임원들은 지난 2017년 PDVSA로부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본사에 회의 참석을 요청받고 입국한 이후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수사당국은 이들이 거액의 횡령과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이 최근 아프리카 소말리아 전투 임무 중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산 요원은 해군 특수부대 셀 출신으로 미 정보기관 중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CIA 특수활동센터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이 요원이 전투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군 훈련과 테러 조직, 알샤바브 퇴치 작전 등을 위해 병력 7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알샤바브의 전투원은 5천 명에서 9천 명으로 추산되며 소말리아 정부 전복을 기치로 내걸고 활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